어느 이웃 이야기, 정신질환자로 산다는 것.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어떤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젊고 건강한 사람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과 늘 함께 살아가기 마련이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천년만년 아프지 않을 거란 법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무차별 폭행, 살인, 성폭행 등 강력 사건이 보도될 때 범인이 알고 보니 조현병 환자였다는 헤드라인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범죄가 모두 질병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 보도는 혐오를 부추기는 쪽으로 치우쳐 있죠. 범인이 조현병이라는 사실 아래 사건의 인과관계와 정황은 쉽게 가려지는데요. 최근에는 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이 환자가 특전사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라는 점이 강조된 채 보도됐습니다. 이 환자는 하루 만에 지인의 집에서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자극적으로 쓰인 기사에는 무섭다, 불안하다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반면에 환자면 환자지 왜 특전사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거냐며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편견 뒤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와 고통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껏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현병은 어떤 병일까? 조현병은 유병률 1%, 즉 인구 1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유전적으로 뇌의 시냅스 연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 등을 겪으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이지만 환자 50만 명 중에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사람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대개 환청과 망상 같은 증상을 겪는데요. 뇌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엉성해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이성적인 판단이나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커지죠. 관리와 치료를 잘 받으면 비조현병 환자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지만 여전히 조현병 환자라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선입견이 많은데요. 실제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보다 약 15배 높고 강력범죄 범죄율도 비정신질환자가 약 6배 높습니다. 통계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조현병이 수많은 정신질환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범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두 조현병 환자를 아들로 둔 론 파워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써낸 책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기의 은유에는 두려움과 혐오가 가득 배어 있다. 그리고 그런 은유들은 인간 사회가 수세기에 걸쳐 정신질환자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비은유적으로도 박해하도록 유도했다. 수용소에 갇혀있든 거리를 배회하든 수세기 동안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와 그들을 구분할 의도로 만들어진 잔인한 명칭이 따라다녔다. 정신병자, 천치, 또라이, 얼간이, 별종, 별자, 분열병자, 사이코, 괴물, 전응아, 미치광이, 미친놈, 꼴통, 괴짜. 이렇게 해서 미친 사람은 광대와 악마 사이에 어떤 존재가 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유독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가 짙은 한국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병명을 진단받는 것마저 사회생활에 장애물이 될까 두려워 주저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지만 조현병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상태나 정황으로 촉발된 문제 상황을 모두 병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는 시선은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조현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정책, 어디쯤 왔을까? 조현병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질병인데요. 보호자들은 조현병이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고 초기 치료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 처방과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심리치료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약 4천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1인 평균 2만 4천 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 역시 독일이 0.27명인데 비해 한국은 0.07명에 불과한데요. 부족한 예산과 인력은 고위험 환자 관리에 대한 공백을 낳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5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안인득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인데요. 안인득의 친형은 사건 발생 즈음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는 동생을 병원에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 행정입원 요청 권한에 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많은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들조차 안인득의 임의 치료 중단을 막기 어려웠던 건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으로 입원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방치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입원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만큼 강제 입원에 대한 부작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 뜻과 무관한 입원을 막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살피자는 탈수용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법이 바뀐 건데요. 무조건 기관에 격리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들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정신보건정책 탈수용화를 택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법 개정 이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더 많이 만들고 올해부터는 응급병상을 24시간 확보해 두는 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복지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는 간과하고 있다는 건데요. 환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센터에 찾아오게끔 하려면 무엇보다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책임지는 환자 수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대부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많게는 수백 명을 혼자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탓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정신보건센터 복지사들의 근속 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환자와 지속적인 신뢰 쌓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이나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일 겁니다. 정신질환자와 공존하는 사회가 되려면 저자의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케빈은 4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한 기타 신동이었는데요. 훌륭한 뮤지션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예술학교에 진학하지만 조현병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택합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던 모범생 첫째 아들 딘마저도 불의의 사고를 겪고 나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다가 케빈이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현병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케빈과 딘은 흔히 정신질환의 필수 조건인 양 그려지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 놓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부모의 깊은 사랑으로 자라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신체 장애인에 비해서도 더 많은 편견과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관 설립마저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죠.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3명 중 2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무려 33만 명의 중증 환자가 한 번의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대부분의 조현병이 선천적인 유전 요건이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을 만나 발병되지만 후천적으로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나와 내 가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제할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두 조현병 환자의 아버지로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워온 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결국 정신질환자를 보살피는 일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깨달음에 달려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또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욕구, 그들의 이야기, 우리 삶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웃이 내민 손길에 응답하는 그들의 능력은 병든 사람,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건강한 삶, 적절한 지원을 받는 삶, 보람 있는 삶을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신질환자를 만난다. 그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충동, 바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충동을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사회적 분투, 소비에 대한 집착, 냉소주의, 권태, 고립에서 벗어나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다시금 소중하게 깨닫는 것이다.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의 영문 원제목은 No one cares about crazy people, 즉 누구도 미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입니다. 정신질환은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만 여기지 그 병이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가져올 사회적 고립과 파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따뜻한 시선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부디 환자들을 향한 따가운 눈총만은 거두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들 역시 잘 치료받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삶을 바라는 평범한 우리 이웃일 뿐이니까요. 병을 보기 전에 한 인간이 나를 봐달라고 오늘도 소리 없이 고통과 싸우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조현병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이나마 들리시나요?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